안녕하세요. 단고알 당신이 고통을 알아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별이 고통이 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고통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별의 고통을 잘 다스리는 것도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은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이별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글 책 제목으로 이별의 수업, 저자는 에밀리 에스파하니 스미스인데요. 원제는 The Power of Meaning, 그러니까 직역하면 의미가 가진 힘이 되겠습니다. 이별의 수업 이 책에는 상실 이후의 삶을 다시 세우는 네 가지 의미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이 말하는 이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자 에밀리 에스파하니 스미스는 이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별은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의미가 흔들리는 경험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 직업, 관계, 공동체와의 단절은 우리가 의지하던 삶의 기둥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별의 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존재적인 아픔이 됩니다. 이 책은 상실 이후의 삶을 다시 세우는 네 가지 기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소속감이죠. belonging. 이별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관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저자는 강조합니다. 두 번째, 상실 이후의 삶을 다시 세우는 기둥 두 번째, 목적. 고통 속에서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다시 되새겨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세 번째 기둥이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말로 풀어내며 삶의 서사를 다시 쓰는 과정을 연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실이 가져온 것 마음에 굳이 묻어두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계속 상처가 곪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마저 이야기로 풀어내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삶을 다시 한번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네 번째 기둥이 초월, transcendence. 그러니까 고통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건 신앙일 수도 있고요. 헌신과 연대, 다른 사람과 특별히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과의 연대를 통해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상실 이후에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네 가지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이 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별의 수업은 고통을 분석하지도 않고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울지 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강해지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해답이 아니라 함께 걸어주는 언어인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이별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어떤 상실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 깊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반드시 파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미를 다시 붙잡을 때 고통은 삶을 깊게 만드는 의미 있는 상처의 흔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권해드릴까요? 이별 이후에 삶의 방향을 잃은 분들에게,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고통을 설명할 말이 막힌 분에게, 그리고 슬픔을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싶은 분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이별의 수업은 이별을 이겨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별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호스피스 채플린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할아버지의 생일 카드입니다. 먼저 에피소드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할머니가 쉬는 숨은 간격이 너무 길었다. 들숨은 얕고 짧았으며 날숨은 너무 셌다. 그리고 다시 들숨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이대로라면 할머니의 남은 삶은 몇 주도 며칠도 아닌 시간 단위로 세어야 한다. 배우려고 익히려고 한 적도 없는 호스피스 짬이란 게 연차가 늘수록 이런 식으로 쌓여간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얼마 안 남은 듯하다는 말을 할머니 곁 할아버지에게 전할 간호원이 내 옆에 있었다는 것이다. 호스피스 환자 가족들에게 채플린은 선무당이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보다 간호원이 하는 게 낫다. 내일이 할머니의 생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생일 카드를 사기 위해 많은 가게를 들렀다고 했다. 카드 제조사마다 카드에 프린트해 놓은 해피 버스데이 메시지가 수십, 수백 가지인데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더란다. 할머니의 마지막 생일 카드라서 좀 더 특별했으면 했는데 그런 카드가 없더란다. 그래서 직접 만들었다고 했다. 카드를 직접 만들고 손편지도 직접 쓰고 지금도 품에 품고 있는데 내일 생일에 할머니에게 읽어주려 한단다. 내일? 내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한 땀 한 땀 만든 그 카드를 읽을 내일이 할머니에게도 있을까? 장담할 수 없으니 그냥 지금 읽어드리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따위 호스피스 짬으로 할아버지의 설렘과 기대 앞에 설레발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정말 선무당이 될 것 같았다. 할머니 곁을 지키는 할아버지는 영화 인턴의 로버트 드니로 같았다. 젊은 것들 득실거리는 회사에서 말단 신입으로 일하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노신사.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평정심으로 온유함을 잃지 않는 할아버지에게서 그 영화의 노신사가 보였다. 올 것이 왔음을 알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숨이 힘든 것 말고는 특별한 고통이 없어 보이는 할머니에 안도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건 호스피스가 우리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환자 명단에 아직 할머니의 이름이 있었다. 그 짧고 거친 숨으로 꼬박 하루를 버텨 생일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어서 가보려고 준비하는 중에 호스피스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Patient expired. 생일을 맞았지만 이른 아침 이후 할머니의 거친 숨은 더 이상 긴 간격을 잊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생일 카드를 읽어드렸을까? 궁금했지만 여쭙지 않았다. 이른 아침에 읽을 기회를 놓쳤다면 분명 할머니의 숨이 멎은 후에라도 읽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 읽었더라도 그 카드는 동일하게 사랑스러웠을 것이며 할머니는 똑같이 기뻐했을 것이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로버트 드니로처럼 멋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목사님, 에피소드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 생일 카드를 고르기 위해서 수많은 가게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직접 정성 다해 카드를 그리신 것은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 할머니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더 벌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할머니를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애틋함이 묻어납니다. 노년에 동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잡고 거니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정겹습니다. 이 두 분,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분이셨나요?
할머님은 이미 굉장히 많이 돌아가실 시간에 가까워 계셨기 때문에 할머님과는 제가 이렇게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요. 근데 할아버님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무언의 메시지를 주신 거죠. 좋은 그 인상을 남겨주셨죠, 사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 앞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채플린으로서 이런 말씀을 직접 하기보다는 말하지 않음을 선택하고 간호원이 되신 상황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채플린의 역할은 언제 말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언제는 또 침묵하며 물러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느끼세요? 호스피스 현장에서 이 분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글에 짬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네.
그 어느 정도 이렇게 환자의 상태를 보면은 저도 언제부턴가 좀 감이 오더라고요. 이 환자께서 어느 정도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다 이런 게. 근데 이제 저는 간호원이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을 가족들한테 드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요. 그냥 제 경험상 아 글쎄요 한 며칠 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정말 조심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저는 거의 그런 말씀을 잘 안 드리죠. 제가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내가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채플린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침 그때 딱 호스피스 간호원이 왔어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간호원이 이제 할아버지님께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안으로 아니면 뭐 내일 아침 이른 시간까지 정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결정하는 건 고민이 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침묵해야 될까
그렇죠.
라는 고민이 오면 침묵을 하는 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할아버님께는 말씀을 다른 말씀들을 드렸죠. 그러니까 질문들을 더 많이 드렸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할머님하고의 연애하신 이야기, 살아오신 이야기 이런 것을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간단한 질문들을 드리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답을 길게 해주셨거든요.
네.
사실 그 과정이 가족들에게는 좀 치유의 과정이 됩니다.
목사님 쓰신 글에 네. 호스피스 환자 가족들에게 채플린은 선무당이다 하는 편이 나옵니다. 죽음 앞에서 아는 척 하지 않으려는 태도, 섣불리 예측하거나 정리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채플린 사역의 경험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이 직업적인 겸손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제가 그 환자나 또 환자의 가족의 입장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환자의 의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간호원이나 의사한테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할아버님께 질문을 드려서 지나온 그 삶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추억해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께서 내일 생일 카드 읽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호스피스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이 말하는 내일 참 보장되지 않는 내일일 텐데요. 그래서 하루가 더 절절할 것이고요. 단순한 시간 개념을 넘어서 이 호스피스 현장에서 내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정서적인 또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절함이죠. 가족들에게는 정말 간절한 게 한 시간, 하루 이렇습니다. 조금만 더 계셨으면 하는 그런 가족들의 바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가족들이 그냥 너무 오래 계시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네, 지금 이 글에 제가 쓴 할머님과 할아버님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죠. 왜냐하면 할머님께서 생일을 하루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결과적으로 할머님은 자기 생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내일이 내 와이프의 생일이다 해가지고 카드를 품에 지금 갖고 계시다는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카드의 내용을 보는 거나 까진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 직접 만드셨다니까 겉에 이렇게 뭐 그리시거나 그런 모양이라도 좀 보고 싶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제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님께서는 그만큼 이 카드는 내가 와이프의 마지막 생일을 위해서 꼭꼭 아껴두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 가슴 속에는 할머니의 카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생일 카드를 읽어드렸을까요? 궁금했지만 여쭙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떠실 것 같아요?
할머님 돌아가셨다는 말씀 딱 듣고 나서 할아버님께 전화해서 그거를 굉장히 여쭤보고 싶었어요. 할머님 그 숨이 멎으시기 전에 카드 읽어드릴 기회가 있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차마 그걸 여쭙 수는 없겠더라고요. 할머님 돌아가신 지 이제 뭐 한 시간도 안 됐을 상황이라서. 근데 전화는 드렸는데 받지 못하셨어요. 사실 못 받으실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위로의 메시지만 남기고 말했긴 했는데요. 저는 그 할아버님께서 혹시 못 읽어드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읽어드리기 전에 할머니께서 숨을 거두셨다 할지라도 그냥 그 카드를 할아버님께서 만드시고 품에 품고 계신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할아버지 너무 로맨틱하세요.
굉장히 그러셨어요.
스윗하시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두 분이 살아야 생전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셨을 것인가 하는 상상이 가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호스피스는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의 죽음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남겨진 할아버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채플린의 시선에서 볼 때 호스피스 사역은 환자를 위한 사역입니까? 아니면 남은 사람을 위한 사역입니까?
양쪽 다죠. 사실은 저희가 호스피스 채플린들 교육을 받을 때 특별히 채플린이나 또 소셜워커들은 환자만큼이나 그 가족들에게도 많이 집중을 하도록 교육을 받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환자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희들이 그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드리는 그 위로를 드려야 하는 스테이스의 룰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환자가 돌아가셔도 그 가족들에게 13개월 동안에 필요할 때마다 사후에 가족을 위로하는 그 서비스를 해드려야 돼요, 저희가. 근데 13개월인 이유는 보통 이제 12개월이 1년, 미국에서 말하는 돌아가신 분의 그 1년 애니버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12개월이 될 때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지난 다음에 한 달 지난 시점까지 한번 좀 지켜봐라 하는 의미에서 13개월입니다. 저희는 이제 환자와 가족을 다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들으면서요, 당구할 청취자분 각자 각자에게도 아직 읽지 못한 카드 하나쯤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큰 것을 남긴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요?
사랑하는 일에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그 감정 자체에 도취돼서 같이 있는 게 좋고 행복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나중에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을 때에도 그 사람과의 삶에 대해서 추억할 거리들을 많이 남겨놓으면 남겨놓을수록 나에게 많은 위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봤던 분들이 많이 그랬고요. 또 추억거리가 많을수록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잘 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좀 덜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오늘도 따뜻한 이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시차가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 이별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별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들려주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별 이야기는 우리가 좀 닮고 싶은 이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이별 이야기 들려주신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배고픔 속에 걷고 있을 때
살다 보면 사랑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이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별은 시간이 흘러도 흐릿해지지 않고 오히려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가슴 속을 헤집어 놓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고통을 피해 달아나는 대신 그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30살의 어느 날 건축가였던 그는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습니다. 세상은 멈췄고 그에게 남은 건 숨이 막힐 듯한 고통뿐이었죠.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픔을 잊기 위해서 애쓰는 대신에 아픔의 깊이만큼 깊은 뿌리를 내리는 정원을 만들기로 말입니다. 그는 도시의 화려한 커리어를 뒤로하고 황량한 쓸쓸한 언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골 언덕에 작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슬픔을 빨리 털어내려고 하지만 그는 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이별의 고통을 설계도로 삼기로 한 것이죠. 그는 매일 아침 그녀와 나누었던 대화, 그녀가 좋아했던 향기, 함께 걷던 길의 촉감을 떠올리며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첫 번째 구역에는 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겪었던 것과 같은 가시가 돋친 장미와 거친 돌길을 깔았습니다. 두 번째 구역에는 그리움이 사무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녀의 눈동자 색을 닮은 파란 국화를 가득 심었습니다. 마지막 구역에는요, 이별을 받아들인 중년의 나이를 그리는 것처럼 고요한 연못과 흔들리는 버드나무를 심었습니다. 30년이 흐른 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원을 보며 감탄했지만 노년이 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원은 내가 그녀를 잃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이 흙을 파헤치지도 꽃을 심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에게 이 정원은 그녀를 보낸 슬픔의 기록이자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별의 고통은 소모되어 없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을 일궈낸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죠. 이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만큼 당신의 사랑이 진심이었고 그 사람의 빈자리가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기보다는 지금 들려드린 에피소드의 정원사처럼 내 삶의 정원을 가꾸는 재료로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정원에 어떤 꽃이 심어지고 있나요? 혹시 지금 이별의 고통 한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다면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슬픔은 어쩌면 훗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짓기 위한 소중한 재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 정원에는 어떤 꽃이 자라고 있나요? 이번에는 기억의 감각에 관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실의 고통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상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남기고 간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여기 평생 요리를 전혀 하지 않던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죠. 아내는 손맛이 유난히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남자가 기운이 없었을 때 끓여주던 소고기 무국.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집만의 시그니처였죠. 아내가 떠난 후 남자는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괴롭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무작정 시장에 가서 무와 소고기를 사왔습니다. 아내가 남긴 낡은 요리책 사이에서 그녀가 직접 메모해둔 비법 노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를 했지만 간 조절에 실패해 너무 짰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국을 마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걸 그렇게 쉽게 만들었지? 하면서 허공에다 속삭였습니다. 두 번째 시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고기의 핏물을 덜 빼서 국물이 탁했거든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이 맑은 국물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는지 말이죠. 남자는 그래서 매 주말마다 국을 끓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드디어 아내가 해주던 그 맑고 깊은 맛, 그 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물 맛이 아내 것과 가까워질수록 이별의 고통이 조금씩 가벼워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국을 끓일 때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을 저으며 아내와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은 간이 딱 맞네.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칭찬해 주었을 텐데 말이지. 이별의 고통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술을 남겼고 그는 매일 아침 뜨끈한 국 한 그릇을 마시며 아내의 사랑을 온몸으로 통과시킵니다. 그에게 이별은 끝이 아니라 아내가 남긴 온기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어가는 매일의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 이별의 고통이 가슴을 저미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남긴 따뜻한 기억 하나를 꺼내어 보세요. 그것이 요리도 좋고 그 사람이 자주 쓰던 말투여도 좋습니다. 그 기억을 소중히 가다듬는 과정이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다정한 손길이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사랑의 손길로 남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당구 아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
알려드립니다. 힐링 기도와 고통 상담. 매주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진 각종 고통의 문제를 상담해드리고 기도해드립니다. 상담과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이센터 714-525-0569로 메시지 남겨주시거나 카톡 아이디 조이센터 joycenter 영어로 붙여 쓰셔서 조이센터로 상담 내용과 기도 제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